여러분, 꽃말의 의미를 알면 참 새롭게 보이는 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들레라는 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들레라는 꽃말의 의미는 감사하는 마음,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흔히 만날 수 있는 이 민들레는 4월과 5월에 꽃을 피우는 식물이죠. 꽃말도 참 예쁘지만 민들레의 아주 질긴 생명력에 또 한 번 우리는 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들레 홀씨라고 하잖아요. 아까 보셨던 그 씨앗의 하얀 구조물은 이 낙하산의 효율보다 4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들레 씨앗이 한번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 30km, 많게는 150km까지 날아갈 수 있답니다. 정말 엄청나게 멀리 날아가 땅을 가리지 않고 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날아가다가 시냇가나 강물에 떨어지게 되면 또 그 물살을 타고 흘러가다가 육지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또한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민들레가 가지 못할 땅은 없다고 말합니다. 민들레 홀씨, 그것은 그렇게 바람에 날려 아주 먼 곳에 생명을 실어 나르기 위해 훌훌 자신에게 생명을 준 그 땅을 떠나는 것이죠. 바람이 가라고 실어주는 곳으로 강이든 광야든 평야든 산이든 들이든 민들레는 홀씨가 되어 그렇게 떠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이토록 닮은 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떠남을 통해서 또 다른 태어남이라는 아주 신비로운 진리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이 민들레를 너무나 많이 닮은 순례자 빌립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루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가벼운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잘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핍박의 강풍이 몰아쳐도 진리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성처럼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밟으면 밟을수록 더 깊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력을 키우는 사람이 또한 빌립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부흥을 주도하고 있는 빌립에게 주님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 남쪽으로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시죠. 여 가사는 지금 오늘날 가자 지구입니다. 그곳은 황폐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황당한 줄 아십니까? 지금 사마리아에서는요, 빌립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죠. 사마리아 성에 아직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복음의 열매가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일꾼을 양육하고 사마리아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면 아직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 모든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빌립 집사였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시점에 사마리아를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빌립이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성을 떠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역지 이동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인지 솔직히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추수할 곡식이 많은 사마리아 땅을 뒤로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길로 가라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뭔가 잘못 들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의 모습에서 그런 태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빌립은 누구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깨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순전하게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행로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 때로는 많은 선택과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런가 하면 대체로 아무런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때는 분별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상황 속에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걸어갈 삶의 끝까지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다 보여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조명을 그렇게 비추시며 인도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빌립은 사마리아 교회를 떠나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는 명령만 들었을 뿐 그 외에 다른 어떤 지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기도 가운데 구해야만 했을 겁니다. 마치 갈대와 우루에서 갈바를 알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이 가라 하신 약속의 땅으로 순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도 빌립도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보다 앞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며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판단과 기대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과 계산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놓아야 할 때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경험과 생각과 때로는 그것이 쌓은 고집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아마 빌립에게는 바로 이때가 그러한 때였을 겁니다. 마치 어느 날 민들레 홀씨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성령의 바람에 날려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야 할 그 땅끝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 그 광야에서 놀랍게도 뜻밖에도 멋진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빌립 집사가 주님의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황당하다고 무시하고 외면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에티오피아 네시아와의 만남은 없었을 겁니다. 빌립은 그의 순종이 어떤 열매로 돌아올 것인지를 적어도 이 순간에는 알 수 없었죠.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빌립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교회 최초의 이방인 성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땅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빌립의 순종으로 아프리카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사도들이 땅끝으로 가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이 그 땅끝에 있는 사람을 오게 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빌립이 광야에 도착하고 보니 아마 그의 눈에 마차를 타고 가는 행렬이 들어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광야를 마차를 타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정말 1%도 안 됐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최고급 방탄 롤스로이스 세단을 타고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딸랑 마차만 있지는 않았겠지요? 그 마차를 둘러싼 호위병들이 함께하는 행렬이었을 겁니다. 성경은 이 마차를 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고관이었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의 신분에 대해 또 다른 정말 주목해야 되는 신분이 있죠. 그는 누구였습니까? 내시였습니다. 거세당한 자였죠. 그가 타고 있는 마차나 그가 소리내어 읽고 있었던 구약의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 물론 그가 얼마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두루마리 성경은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큰 회당에서나 한 권씩 가지고 있을 법한 성경책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개인이 지금 소장하고 있을 만큼 그는 부유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뭐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순례를 올 만큼 그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구약에서는 이 에티오피아를 구스라고 명명했습니다. 구스, 땅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순례를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최소 2개월입니다. 네, 머문 시간까지 계산하면 3개월, 4개월이 걸리는 여정을 순례자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인이었고 말씀드린 대로 더군다나 내시였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그 긴 순례의 걸음을 왔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과 레위기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율법이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죠. 그가 성전에서 다가갈 수 있는 곳은 고작 성전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까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 덜컹거리는 마차 안에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만큼 하나님의 진리에 목마름을 가진 영혼이었죠. 한마디로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비시키신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추수를 기다리는 무르익은 곡식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나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쉽게 말하면 우리 회중에 이 좌석에 앉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이 교회 밖 예배당 밖에 텐트 친 자리에 그냥 예배드리겠다고 거기에 앉았다? 그 먼 걸음을 순례로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이방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준비시켰던 겁니다. 그가 바로 빌립이죠. 그것도 아주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있는 사역지를 이동시키면서까지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인 계산으로 따지면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과 판단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참 의외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절묘한 타이밍 가운데 만나는 두 사람을 보고 있노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우연처럼 돌아가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되죠. 빌립이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럼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에티오피아 내시였을 겁니다. 이 내시 역시 아무리 그가 찾아다녀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은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만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요,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이 있을 때 내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못 들은 채 할 것인가를 계산하지 않고요, 온전히 순종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전해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들을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우연이라고요? 아니요. 저 사람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한 빌립과 같은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그 이후에 쓰신 책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책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도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일화를 소개하고 싶어졌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할머니를 소개하는데요. 이 할머니는 깽단이 득실거리는 악명 높은 한 뒷골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다른 교인들과 함께 이분이 원래 미국 중부, 중서부에 사는 분인데 로스앤젤레스 남중부로 선교 여행을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만 무리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그냥 내동댕이 처진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전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그 할머니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길거리 갱단이었습니다. 조폭. 실제로 살인 청부업자로 활동했고 감옥에서 몇 년을 썩은 전과자였는데요. 심지어 바로 그날이 출소일이었습니다. 암흑과 한복판에서 길을 헤매다가 온몸에 문신이 뒤덮인 험상궂은 덩치와 여러분 마주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까짓 거 부딪혀 보시겠습니까? 저라면 당장 몸을 돌려 줄행랑을 칠 것입니다. 이날 이 할머니가 마주친 친구는 실제로 깽단의 일원으로 무려 29년을 살았던 로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밝혀요, 그 책에서. 그리고 12살 때부터 폭력과 마약으로 얼룩진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마침 출소하는 날 이 암흑과 길거리에서 이 할머니와 마주쳤던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와 마주쳤던 순간 오히려 이 사람이 혼란에 빠졌던 거예요. 할머니가 그에게 인사를 건네는데 배가 고프냐고 물었던 겁니다. 출소하는 날 제가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내 나와바리에 왔는데 나를 알아주는 나를 찾아오는 인간도 없고 외롭고 근데 마주친 정말 작은 체구의 할머니 입에서 나온 말이 배고프냐고 혼란스러우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러자 할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길을 잃었어요. 길을 안내해 주면 음식을 줄게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더 열받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로마스가 할머니를 따라간 곳은 드림센터라고 하는 기독교 사역단체의 사무실이었던 겁니다. 거기서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됩니다. 로마스는 그곳에서 음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그와 같은 이들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을 1년간 이수하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언가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사랑, 무조건적인 용납이었습니다. 로마스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는 그 지역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년 80톤의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역자가 됩니다. 그는 한때 불구대천의 원수였던 상대편 갱단 조직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로스앤젤레스의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하나하나씩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 3대 갱단 조직 간의 휴전을 중재해낸 것이죠. 덕분에 폭력 발생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던 겁니다. 그러자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가 그와 인터뷰하면서 쓴 기사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도시가 폭력과 마약 근절을 위해 수천만 달러를 쏟아붓고 온갖 법을 제정했지만 그 효과는 이 한 사람, 로마스가 단순히 라이벌 갱단에게 약간의 음식과 많은 사랑을 준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사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름이 밝혀진 이미 유명인사가 돼버린 로마스를 주목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이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방향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두려움을 떨쳐내고 한 사람에게 다가갔던, 손을 내밀었던 한 작은 체구의 이름도 알 수 없는 할머니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 상황에서 나를 여기에 이렇게 두셨지? 아마 주님 앞에 잠잠히 그 할머니는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나게 하신, 만나려고 해서 만난 건 아니죠. 너무나 우연처럼 마주친 그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할머니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죠. 성령님의 이끄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줄 아는 믿음의 거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리더인 빌립을 수백 수천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서 이 멀리 떨어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딱 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할머니 이전에, 빌립 이전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자신이 단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토록 먼 길을 감수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먼 여정이 있을까요? 그 땅끝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 작은 예수가 되어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간 빌립은 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영적으로 직감했을 겁니다. 아, 바로 이것이었구나.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그때부터 빌립은 더 민감하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죠.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내시를 향해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라고 말씀합니다. 그 명령에 빌립은 위험을 무릅쓰고 마차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가서지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를 호위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마차에 다가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감이 안 나세요? 제가 테헤란로를 한번 걷다가 뭐 그런 광경을 자주 볼 수는 없습니다. VIP,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동하는 장면을 보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앞뒤로 기동 경찰들이 호위하면서 모든 신호가 다 스탑되고 그냥 그 테헤란로 대로변이 그 얼마나 길고 넓습니까? 거기가 그냥 그 차만 쫙 저기서부터 대통령을 호위하고 쫙 가는 겁니다. 와, 엄청 폼나더라고요. 이래서 대통령 그렇게 하려고 그러나? 앞뒤로 막 이제 오토바이 기동대가 이렇게 호위를 하는데 뒤에 있는데 저기서부터 계속 봤거든요. 근데 그 행렬을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한 사람이 막 따라붙어가지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왜 저러지?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사이카 한 대가 돌더니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험악한 쌍욕을 막 하면서 너 이 자리에서 멈추지 않으면 죽어? 이러더라고요. 죽어? 그래.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다가 이 사람도 이제 따라가다 진짜 죽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멈추더라고요. 깨갱 하고. 여러분, 이 상황과 다를 바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하려면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데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늘 어떤 면에서 모험이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일이죠.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요, 낯선 대상을 향해 거리두기입니다.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피차 피곤하지 않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상대하기 까다로운 사람들과 우리를 참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들, 자신과 왠지 케미가 맞지 않는 사람들, 내 스타일과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거부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어리석게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무시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할까봐 내심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멋진 모험을 예비하셨지만 그 모험 속으로 뛰어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 기회를 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담긴 이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볼 수 없을 겁니다. 빌립이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면 그는 이 내시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야 할 그 마차는 어디입니까? 평소 운동하는 휘트니스 클럽일 수도 있고, 늘 단골로 장을 보러 가는 시장이나 마트일 수도 있고요, 자주 오는 카페나 식당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과 여러분이 사는 우리 집 아파트 앞집도 당연히 여러분이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마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가까이로 우리를 불편하지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마련해 주시죠. 그 기회를 잡으려면 내가 머물고 있는 현재의 자리를 그대로 고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의 경고가 그랬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우연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식당에서 여러분의 테이블에 음식을 날라주는 그 종업원에게 꼼짝없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앉아서 여러분의 헤어스타일을, 파마를 말고 있는 미용사나 이발사에게, 자녀들의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당신 옆에 앉은 친구 엄마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같은 동네 주민 그들을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뒤에 마침내 적시에 여러분의 인생길로 이끄신 정말 한 사람으로 여기신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이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전하는 것, 매일 드나드는 뭐 식당 종업원에게 신앙의 이야기를 시도하는 것, 우리 앞집에 사는 이웃을 목장에 초대하는 것, 굉장히 부담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모험을 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보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상을 바라보는 자만이 위험을 무릅쓰죠. 여러분, 우리는 불타는 집으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왜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기에는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그 안에 있으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집 안으로 뛰어들 겁니다. 왜입니까? 위험도 똑같고 두려움도 똑같지만 이 경우에는 보상이, 다시 말해 자녀를 구하는 것이 위험을 무릅쓸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위험만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바라본다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시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험을 하는 것보다 모험을 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후회를, 안타까움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이 빌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과 나의 배우자를 생각할 때 참 더욱 그렇습니다. 어제 예수 형제 모임을 진행하면서 제가 참 수십 번 예수영조 모임을 인도하는데요. 어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두 분이 지팡이를 짚고 예수영조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91세. 이분들이 한 시간 반 동안 정말 전하는 복음을 앉아 계셔서 경청하실 수 있으실까?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요. 맨 앞자리에 두 분이 앉으셨어요. 한 시간 반 동안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으시고 한 시간 반 동안 졸지도 않으시고 저의 눈을 마주치면서 한 시간 반을 꼿꼿이 경청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손을 들어 영접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탁월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 전에 오랜 세월 그 따님과 어제 함께 참석하셨는데 제가 이 두 분을 위해, 이 어르신을 위해 함께 기도한 세월이 적어도 한 1년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비로소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겁니다.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입을 열어서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여러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길 없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새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마차에 바짝 다가간 빌립은 소리를 내어 성경을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 고관 내시에게 묻잖아요.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러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준비된 영혼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자기 무지를 거침없이 인정하는 이 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성령님의 주선으로 지금 만난 겁니다. 빌립이 그의 마차에 가까이 다가와 던진 질문에 그리고 내시는 겸손히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태도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감춤없이 인정하는 것은 정말 큰 용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합니다. 그런 내시의 모습을 보면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으나 성전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바깥 이방인 뜰을 겨우 밟고 여러분 다시 먼 길을 돌아가는 걸음 속에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아니,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안타까움에 오히려 말씀 한 절이라도 더 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말씀이 너무 뇌리에 박혀서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본 분 혹시 계십니까?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말씀을 다시 묵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읽은 말씀이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바로 고난받는 종을 노래하고 있는 대표적인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7, 8절은 예수님이 멸시당하며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가는 장면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로 보냄받은 예수님이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죄에는 죽고 의에는 다시 태어난 자들이 되었다고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로 주셨다는 그 은혜를 확증하는 일이라고 증거했을 겁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므로 복음, 곧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복음입니다. 빌립은 그렇게 어렵게 접근해서 예루살렘의 날씨는 어떻던가요? 요즘 예루살렘의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유행하는 아이템은 뭔가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윤리나 가치나 정치적인 견해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 자세히 설명해 주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선포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왜 필요할까요? 때로는 기적이 왜 필요합니까? 그건 구원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건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요? 그 복음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뭘 줘야 되죠? 여러분,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이요. 복음.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값진 삶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때마침 빌립을 만났고 때마침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읽고 있었고 때마침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여기 물이 있는데 자신이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느냐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내가 세례받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고 묻지요. 그런데 37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없음. 빌립에게 묻는 내시에 대한 답은 아니었는데 답이 되고 말아요. 원래 37절이 없음이라고 괄호에 묶은 것은 성경의 여러 사본 중에 어느 사본에는 있고 어느 사본에 없기 때문에 이 구절을 없음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사본에 담겨 있는 내용을 난해주에 기록해 놓고 있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립이 말하였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시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례를 받죠. 여러분,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국가 최고위층이었던 내시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자신을 따라온 부하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도 되겠냐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가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도 되겠냐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적극성이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떠밀려서 교회 가고, 떠밀려서 목장 가고, 떠밀려서 봉사하고, 떠밀려서 상 공부하고, 떠밀려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주신 그 은혜의 그 감격과 기쁨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자 성령이 빌립을 홀연히 데리고 가셨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이후 내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세기의 이레니우스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먼 길을 가야 했던 빌립의 수고가 그러면 한 나라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예수님 시대에 땅끝으로 간주되어 놓은 것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를 넘어서 복음은 이렇게 땅끝으로 나아갔고 복음이 전해지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지역과 인종의 장벽을 넘고 넘어 전하여 줬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신 그는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단지 무시해도 무심코 지나가도 좋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수백 명, 수천 명의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나비 효과 아니겠습니까? 빌립 집사와 에티오피아 내시 두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만나지 못했다고 3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히 다시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둘 중에 누가 먼저 천국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국에서 반갑게 맞으며 포옹하지 않았을까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를 정말 맨발로 나가서서 앉지 않았을까요? 내가 당신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됐다고. 여러분, 천국 가면 만날 사람들이 계십니까? 내가 천국에 가면 나를 보고 뛰어나와 내가 당신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됐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고 그렇게 반겨줄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